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1번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찾는 것은 말씀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아까 읽어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의 의미입니다. 질서가 망가지면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의 의미입니다. 안 먹으면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의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주셨습니다. 왜냐? 생명나무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망은, 요거는 선악과 나무는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먹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감정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갖고 있는데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감정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리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걸 보고 24시라고 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24시 늘 행복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요놈이 하와의 감정을 탁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하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이미 넘어간 겁니다.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게 감정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나죠? 선악과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기쁘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게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형상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선택을 해 놓으신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구원받을지 다 아신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근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그거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또 뭡니까? 창세기 3장 저주가 우리에게 못 미치게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 부활입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자 기능은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에 선지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다같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하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니? 장로들과 함께 가라. 다시 얘기하면 장로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직자들과 모두 말씀을 같이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중 모임에 장로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니, 왜요? 들어오셨나? 그랬더니 말씀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오세요. 권사님 들어오세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징조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신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사탄이 모조리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구원에 대해서 늘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하면 끝나는 겁니다. 큰 두 번째는 성경은 언약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 하나님이 언약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언약을 잡으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입니다. 언약을 잡자면 안식일 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답을 주신 것이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작은 일본이죠. 구약만 보더라도 계속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 가지 그림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도 얘기하고요. 양의 피도 얘기하고 노뱀, 언약궤, 세절기, 안식일, 성막을 창세기 15절을 3장 15절을 그림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동기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즉 탐심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근데 우상은 보이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마음에 있는 탐심입니다. 보이는 우상은 없애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그게 뭡니까?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자. 왜냐? 우상숭배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탐심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확신이 안 가고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즉 양의 피와 형상 우상과 하나님 이름을 알고 평일날 예배드려도 되고 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라도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이 없으면 그냥 쉬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게 되면 양의 피가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우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근데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앞서서.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네스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존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보존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마귀가 그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 보고 랍비여 이런 얘기만 했어요. 선생이여. 그런데 한 번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는 비밀이 딴 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과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자 이름, 즉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시간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는데 그 시간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신약에는 오셨습니다. 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뭐냐?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날 오시는 겁니다.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거되는 날 오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 첫 장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오셨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내주된 사람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성령을 보내시고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인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삶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는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로 16절입니다. 다같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주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종교적으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사람을 본 것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신 겁니다. 이 고백에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참 중요한 게 반석 같은 내 교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같은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온다면 흔들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여자의 후손, 즉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셨습니다. 꿈으로 나타나거나 환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신 이유는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죽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죽은 영의 머리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사탄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삶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속을 해야 됩니다. 지속은 예배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이름은 선지자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인도 속에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